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후서와 구약 신명기입니다.
3장. 끝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처럼 다른 모든 곳에서도 빨리 퍼져나가서 영광을 받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풀려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확실히 믿습니다. 곧 여러분이 우리가 명령한 것을 지금도 실천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천하리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인내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게으르게 살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형제자매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무책임하게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서도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양식을 얻어 먹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를 본받아 그렇게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 게으르게 살면서 자기 일을 하느라고 바쁜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고 권고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을 벌어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편지에 써보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특별히 눈여겨보고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을 원수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서 따뜻하게 다이르십시오. 평화의 주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모양으로나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바울이 내 손으로 직접 이 인사말을 씁니다. 이것은 내 모든 편지를 가려내는 표입니다. 이것이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 않겠네. 예수만이
신명기 제9장.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당신들이 아는 그 아낙 자손입니다.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당신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돌판, 곧 주님께서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쓴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그 산에서 밤낮 40일을 살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 하나님이 돌판 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수 쓰신 것입니다. 그 두 돌판에는 당신들 총회 날에 주님께서 그 산 꼭대기의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낮 40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두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서 여기에서 빨리 내려가거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여 내가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났으며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그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 강한 많은 민족을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나는 두 손으로 두 언약 돌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당신들이 섬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두 돌판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내던져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밤낮 40일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만 한 것은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러서 그를 노엽게 하는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두고 크게 분노하셔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예언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도 몹시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그때에도 나는 아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당신들이 지은 죄, 곧 당신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불에 넣어 녹여서 산산이 부수고 먼지 같은 가루로 만들어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울물에 띄워보냈습니다. 당신들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주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보내실 때 당신들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하시겠다 하셨으므로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으셨을 때 우리가 살던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 하거나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이 백성은 주님께서 그 크신 힘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율리오라는 백인 대장에게 넘겨졌다. 율리오는 황제 부대에 속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아드라무떼노에서 온 배에 올랐는데 그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항구를 들르기로 되어 있는 배였다. 우리는 그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데살로니가 출신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내렸는데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그가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시돈을 떠나 항해할 때 우리는 마주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섬의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가로질러 나아가 누기아의 무라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백인 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찾아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며칠 동안 천천히 항해하다가 간신히 니도라는 곳에 닿았다. 그러나 맞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크레테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섬의 남쪽 해안을 끼고 살모네 앞 앞바다를 지나 항해하였다. 우리는 크레테 섬의 해안선을 따라 힘들게 항해하여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이 항구는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으므로 이제는 항해하기가 위태로웠다. 금식하는 날조차 벌써 지나가 버린 때였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우리가 지금 항해하면 배와 배에 실은 짐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다치거나 잃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인 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당하지 못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바다로 나가서 할 수만 있다면 피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자고 하였다. 피닉스는 크레테 섬에 있는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모두 바라보는 곳이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네 뜻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닻을 올리고 해안에 바싹 붙어서 크레테 섬을 지나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근데 얼마 안 돼요. 북동풍이라 불리는 강한 바람이 크레테 섬에서 몰아쳐 내렸다. 배가 바람에 휘말려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람에 배를 맡기고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갔다. 이렇게 가우다라는 작은 섬의 해안을 따라 올라갈 때에 그 섬이 바람막이가 되어주어 우리는 배 뒤에 매어 끌어오던 거룻배에 간신히 손을 쓸 수가 있었다. 그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로 끌어올린 다음 밧줄을 배 밑으로 돌려 선체를 단단히 동여 메웠다. 그런 다음 배가 시르티스의 모래톱에 얹혀 꼼짝 못하게 될까 두려워 닻을 내리고 배가 흘러가는 대로 두었다. 이튿날 심한 폭풍에 시달리다 못해 그들은 짐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셋째 날에 그들은 자기들 손으로 배의 도구도 바다에 던져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폭풍에 심하게 시달리자 마침내 우리는 살아날 희망을 잃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시고 또 고대하며 기다리던 로마로 마침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복음을 위해 주님을 만난 후에 생애를 헌신하고 순종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바울에게 로마로 보내는 과정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확신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상반절입니다. 과연 죽음을 앞두고 이만한 확신에 찬 기대를 무덤 너머에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바울은 과연 하늘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결국 인생의 가치는 삶의 길이보다 질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에게 배우면서 우리 모두도 이러한 확신으로 마지막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8절 중심으로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는 바울이 이탈리아 즉 로마로 가고자 했던 신앙적 고백을 들은 바 있지만 가고자 했던 것은 로마의 위용이나 또 관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일편단심, 세계 중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오직 한 가지의 마음에서 로마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실지 모르나 바울은 로마로 가는 이 길의 초라함은 다른 죄수 몇 사람으로 결국 자신도 죄수 취급을 당하며 죄수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이고 그를 인솔해 가는 사람도 천부장이 아닌 또 총독이 아닌 아구사도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타고 갈 배 역시 로마로 직항하는 여객선이 아니라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 즉 각 섬들을 거쳐가는 화물선과 다름이 없는 배였습니다. 로마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지루한 뱃길 여행 가운데에서 배가 되는 곳의 성도들과의 교제는 바울에게 큰 위안이었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에게 성도 상호간의 격려가 힘이 되듯이 바울은 교제를 통해서 큰 위안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대단히 우호적이어서 배를 대는 항구마다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큰 바다를 건널 수 없는 작은 배였기 때문에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닿자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에 오르게 됩니다. 바람으로 가는 배는 바람이 맞지 않아서 계속 소아시아 미친 니도까지 육지를 따라서 돌아가다가 밑의 그레테 섬으로 내려와 섬의 남쪽 항인 미항이라는 데 겨우 닻을 내리게 됩니다. 복음을 품고 이탈리아 즉 로마로 가는 바울에게 바닷길조차도 시작부터 순탄치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엔진으로 가지 않는 큰 배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 하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항해가 되었고 그 지루함 속에서도 옆에서 돕는 누가와 아리스타고 그리고 항구마다 같은 믿음으로 바울을 맞는 그리스도인들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교회라는 배에 올라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항해 속에서 서로 서로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3절 중심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이 호소력을 가집니다. 유대인들의 금식하는 절기는 요즘으로 치면 10월 초에 해당하는 때였고 이때는 이탈리아 쪽으로 뒷바람이 부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다 여행에 익숙한 바울은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10절에 경계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과 사람들은 바울의 이러한 경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명령권은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고 백부장의 입장에서도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바울이 가는 것을 미루는 것 자체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 백부장의 모습을 따를 것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1절에 하는 것처럼요. 당연히 바울보다 항해에 더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은 백부장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아무리 믿음으로 호소하고 부르짖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을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런 판단이나 선택을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같은 섬이지만 로마 쪽에 가깝고 항만이 클 뿐 아니라 지형적으로 더 안전해 보이고 조금만 더 가면 되기 때문에 베닉스의 그레데의 서쪽 항구인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에 백부장은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욱 백부장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며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다칠까마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13절에 그랬습니다. 도체 바람을 가득히 싣고 항해할 수 있는 남풍이 적절히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이 잘못 되려면 언제나 이런 조짐이 나타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도망하려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마침 기다리는 배를 만난 것과 같은 상황일 겁니다. 요나서 1장 3절이죠. 그러나 시작할 때 형통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데 일이 형통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14절에서 20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종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려움을 당하고 맙니다. 적어도 백부장을 비롯한 선지와 선장은 남풍이 순하게 불기 시작하자 기회는 이때다. 몇 시간 안에 베닉스에 닿겠다. 저 바울이란 사람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라고 생각하며 닻을 감아 올렸지만 그들의 이러한 환상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14절입니다. 유라굴라는 지중해에 주로 일어나는 바람으로 이 바람을 만나면 바다 쪽으로 더욱 밀리면서 모래톱 같은 데를 만나면 아무리 큰 배라도 부서지고 말 정도의 지중해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풍랑이라고 합니다. 몇 시간 행선하지 않아 베닉스항에 가서 편히 쉬리라 계산했던 백부장의 생각은 여지없이 풍랑을 맞고 맙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고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5절에 그랬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배를 움직일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을 묘사합니다. 미항에서 서쪽으로 65km 떨어진 베닉스가 아닌 남쪽으로 약 35km까지 떠밀리면서 배가 깨어질 것에 대한 대비로 줄로 배를 둘러감고 유라굴라를 만나면 아프리카 쪽으로 배가 밀리다가 바다 가운데 모래톱인 스르디스에 걸려서 깨어질 것에 대한 염려로 돛도 배를 움직이는 모든 연장을 낮게 내리고 물결에 밀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조언을 무시했던 저들은 결국 자신들의 모든 의지와 소망조차도 내려놓고 맙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18절 19절 그랬죠. 이것은 이제 사람의 수단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이는 겁니다. 이 배는 저들의 기술과 수완으로는 로마로 끌고 갈 수 없음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맙니다. 마치 홍수에 떠밀려가는 죽은 나무토막처럼 흘러가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맡기고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위기를 만났을 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이 배에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공동번역은 20절의 말미를 마침내 우리는 살아 돌아갈 희망을 아주 잃고 말았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이유는 거기 하나님의 종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손을 털 때 비로소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홀연히 바울은 일어나서 절망에 빠져 목숨마저 포기해버린 인생들을 권면하게 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전까지 여기 표현대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지는 데까지 이르기 전에는 그들의 뜻을 움직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 어쩌면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도록 하나님은 버려두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이지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기술과 방법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실을 명심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야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은 이성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연계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는 자연의 완전한 균형 속에서 나타나고, 천체의 정확한 운행에서도 나타나고, 식물과 동물 세계의 경이로운 번식 체계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지혜가 들어있으며 그 질서 정연함 가운데 목적이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만물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피조물 가운데서도 걸작품인 사람을 창조한 초월적 존재가 우리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듯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이성적 논리가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때까지 비밀이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처럼 그 계획은 비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직 나타나지 곧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비밀은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처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이 비밀은 사람으로서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의 목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실제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경의 모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에 첫 사람인 남자와 여자를 두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금지된 과일을 먹지 않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삯은 사망이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영적 죽음 곧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며 결국에는 그와 그의 모든 후손도 육체적으로도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직후부터 죄에서 인간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징후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 후손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죄를 물리치고 사탄을 정복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자 후손 그리스도의 발꿈치는 악의 세력에 의해 그가 죽음을 당할 때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시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여기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어렴풋하게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후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는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며 그를 통해 온 인류가 영적으로 복을 받게 되리라는 점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반복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정확한 본질이 당시에는 아직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번성해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구출을 받은 후 40년간 모세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에서 방랑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그리스도가 오실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그들의 삶을 관장할 율법과 희생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 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들어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서는 사람의 죄를 위해 동물 희생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온전한 희생제물이 될 때까지 그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이와 같은 한시적인 특성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나은 것이 온다는 약속을 하셨으며 그의 영원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은 모세가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행조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집트 육체적 속박에서 구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영적 죽음에서 구원하는 점이 서로 유사하므로 모세는 그를 가르쳐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자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계획을 조금씩 더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본질은 여전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왕국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속성을 잘못 이해했다는 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여전히 비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드러내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30년 조금 넘게 사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가르치면서 그의 사명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습니다. 그가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회개하고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그 비밀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 비밀에 대해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나타내도록 선택받은 이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지 바울사도 혼자가 아닙니다. 이 비밀을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타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비밀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졌고 사도들을 통해 이것을 처음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갖 지혜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교회로 나타났음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죄로부터 나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이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원한 목적은 첫째, 죄의 저주에서 인간을 구속하고 둘째로 한 몸, 곧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차선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영원한 목적이고 계획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임시방편으로 세운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하나로 묶으시고 저로부터 인간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교회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The blessed rock of ages, rock of ages, I am trusting now, dear Lord, in thee, dear Lord, in thee, I'm trusting. Keep me till my journey's ended, journey's ended, keep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Hide me, O blessed rock of ages. Hide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Thy face I see in glory. When the storm around me rages, round me rages, blessed rock of ages, hide thou me. Keep me when the storm clouds gather, keep me till the sun comes shining through the shadows. Keep me till my work is over, my work is over, keep me till I bid this world adieu. Hide me, O blessed rock of ages, hide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thy face I see in glory. When the storm around me rages, blessed rock of ages, hide thou me. When my journey is completed, completed, Savior, and there's no more work to do, no work to do, O blessed Savior, guide my weary spirit to that happy land beyond the blue. Hide me, O blessed rock of ages, hide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thy face I see in glory. When the storm around me rages, round me rages, blessed rock of ages, hide thou me.
시편 제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의 발은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진정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희를 지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성장시켜 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